벌써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1년이 쑥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세월이 참 빠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쪼록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한 사명자의 삶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삶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게 구속되는 거예요. 이 구속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얽매이거나 간섭을 받으면 귀찮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매여 살아가잖아요. 돈에 매여 살고요. 성공에 매여 살고요. 또 세상의 영광에 매여 살고요. 또는 나쁜 습관에 매여 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런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 삶 속에 좀 이런 행동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유, 나한테는 좀 이런 것은 좀 나쁜 습관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얽어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딘가에 한번 매이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돈에 매이면 돈에 붙들려 살게 되잖아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나쁜 습관에 매이면 그거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럼 습관도 안 됐겠지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으면 습관도 안 됐겠지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것이 결국 습관이 되고 결국 그것이 나를 얽어매는 일이 되고 말았단 말이지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붙잡혀 살면 세상 곳에 집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죄악에서 헤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예수님께 붙잡혀 살게 되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삶 속에서 바라며 살아가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포로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즉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진정한 자유일까요?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묶이는 삶, 하나님께 매인 삶,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 마음대로 떨어져 나와 있으면 자유가 보장된 것 같은데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을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이요. 사랑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상대에게 내 모든 것을 묶이는 상태에 허용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묶이잖아요. 꼼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안 그러세요? 사랑하면 자유롭지 못해요. 오로지 그 사람만 생각나요.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는가 보죠? 예, 저는 사랑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오로지 그 사람만 생각나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그 사람만 생각나고요. 좋은 오빠도 그 사람만 생각나고요. 어디 경치 좋은 곳을 가도 그 사람만 생각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대방에게 내 모든 것이 다 묶여있는 상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묶여요? 예수님께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묶여서 예수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묶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묶여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묶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한 사명자의 삶 마지막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 붙잡힌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붙잡힌 삶은 뭐냐는 거죠. 어떤 삶이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냐? 첫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언제나 주님께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붙잡힌 삶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언제나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고려 대상의 제일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야 될 여지, 그 고려의 대상이 제일 첫째가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12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얘기합니다. 여기 달려간다 얘기하죠.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의 원어적 의미 해석은 어떤 거냐면 목표점을 향하여 강하게 밀어붙여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 죽을 힘을 향해 뛰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원어적 뜻에 달려가노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의 목적이 언제나 주님께 있는 줄 알고 죽을 힘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곧 바로 이 상태예요. 특히 잡혔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잡혔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노예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노예 생활. 여기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건데 둘로스는 바로 종을 의미하는 거죠. 종.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그렇게 인정을 받거나 그렇게 어떤 권위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물건이나 짐승 취급을 당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기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기막힌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거지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어렵지요, 힘들지요, 부담되고 손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쁠까요? 무엇 때문에 기쁠까요? 그것의 중요한 열쇠는 바로 달려가노라에 있어요.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달려가잖아요. 목적도 없이 막연히 달려가진 않잖아요. 달려가기 위해서는 목적을 정하여 달려간단 말이지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대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려고 그 잡힌 바 되려고 달려가노라.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왜요? 14절. 14절 말씀에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얘기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명자의 삶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래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상당히 부담스럽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는 삶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바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굳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야 한둘이겠습니까? 여기 부름의 상이 뭘까요? 저는 부름의 상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봤어요.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름의 상은 도대체 뭘까? 생각해보니까 우선은 큰 틀에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뭐냐면 사명 감당하느라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그 수고의 어려움들을 다 합친다 해도 한순간에 다 보상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은혜. 그것이 부름의 상이에요. 내가 주의 일 감당하다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정말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정말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보상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사이즈의 은혜. 그것이 뭐냐?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름의 상은 뭐냐는 거죠. 그 부름의 상이 뭐냐. 제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상의 상. 첫 번째, 하나님의 보상의 상. 이것은 뭐냐면 이 상은 이 땅에서 받는 상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상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바로 이 11절 12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덟 가지 복을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 결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혹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악한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으로 여겨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얘기해요. 왜 그래요? 왜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뭐냐? 바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겼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는 그 상은 또 뭐냐 하는 거죠. 하늘에서 받는 상은 이거지요.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흘려야 했던 눈물, 땀, 그 모든 고생의 시간들 그 한순간에 다 닦아주고 보상해 주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나게 좋은 그 상.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이에요. 그 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상의 상이에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누구의 상? 너희의. 이 너희는 누가 포함이 되는 거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너희의 상이 큼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깊이 이 말씀 보면 이 너희의 상은 어떤 상이냐면 다 똑같이 받는 상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받는 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상 얘기할 때 바로 다 똑같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수고했던 그 수고에 합당하게 그 사람이 정말 주의 일 감당하려고 흘렸던 눈물에 합당하게 그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렸던 그 땀방울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그의 맞춤형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힘쓰고 애썼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 합당하게, 그 수고에 합당하게, 그 땀방울에 합당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각자가 다 수고합니다.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을 보면 각자가 다 저마다 수고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깁니다. 힘에 겹도록 충성하고 혹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멸감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말을 듣기도 함에도 주님 때문에 충성되게 사명 감당한 이에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도 부름받아 오늘도 일꾼되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여 충성되게 섬기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서 충성되게 섬기십시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음인 줄 압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부름의 상은 뭐냐? 영혼의 만족의 상이에요. 영혼의 만족의 상. 아하, 그 두 번째 상은 별로 기쁘지 않지요. 별로 크게 와닿지 않지요. 눈에 보이고 눈에 손에 만져지는 복이라면 괜찮겠는데 영혼의 만족? 그건 당장에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모든 복의 시작은 영혼의 만족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뻐야 돼요. 영혼의 샘솟는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영혼이 핍절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동일하게 핍절한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혼의 샘솟는 은혜가 넘쳐나고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영혼의 만족. 세상의 것은요,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이사야 53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지요? 53장이. 그 5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누가요? 예수님이 수고를 했어요. 어떤 수고했어요? 친히 내려오셨지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친히 내려오시고 고통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이리 치시고 저리 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만족하게 여긴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상이 뭐래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상은 영혼의 만족의 상이래요. 비록 몸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심지어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수고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영혼은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영혼의 만족의 상.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영혼의 만족의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봉사를 해본 사람은 그 봉사의 기쁨을 알아요. 주께 충성을 다해본 사람은 그 주시는 은혜를 알아요. 안 해본 분은 몰라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께 완전히 드려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은혜를 알아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의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해서 어떻게요?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꽉 막힌 답답한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영혼의 만족을 사모하세요. 영혼의 만족이요.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의 빈곤은 쉽게 치유되지만 영혼의 빈곤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의 영혼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빈곤은 노력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의 빈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에게는 심령 깊숙이 영혼의 만족을 향한 깊은 열망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채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또 채워질 수 있도록 빈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는 그 빈 그릇, 스페이스가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상태가 될 때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우린 나름대로 만족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목마르고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면 영혼의 만족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비록 보여지는 그런 삶의 내용들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막 걱정이 되고 염려도 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 같게 하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언제나 주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언제나 주님께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가치를 보는 기준이죠. 가치를 보는 기준이에요. 삶에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지를 보는 기준이죠. 기준이에요. 대개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나 없는 상황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죠? 가치의 부재, 이렇게 얘기해요. 가치의 부재.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가치의 부재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더 어선해요. 전에는 뭔가 분명한 듯 싶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뭔가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언제나 주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삶의 가치관.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이제는 해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제는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해로 여겨지는 거예요. 다 배설물 여기고 해로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모두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 기준은 바로 세상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언제나 주께 있어서 주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함으로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요. 기쁘게.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헌신입니다. 이만하면 됐어라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루려고 잡고 잡으려고 잡는 거예요. 더 달리는 거예요. 더 뛰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요. 불가항력적 은혜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구원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저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반드시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즉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쁘게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그저 수동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기보다는 늘 받으려고만 해요. 늘 대우받으려고만 해요.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늘 대우받으려고만 하고, 늘 받으려고만 하고, 어떤 바로 그 수동적인 그 단계에서만 늘 머물러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새해는 능동적으로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린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돈에 매여 살고, 성공에 매여 살고, 세상 영광에 매여 살고, 또는 나쁜 습관에 매여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직분으로 매어 두시고, 가정으로 매어 두시고, 사회적 지위로 매어 두시고, 나이로 매어 둠으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그 매인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 안에 매임으로 인하여 그 매임이 주님 앞에 디딤돌이 되고 진검다리가 됨을 고백합니다. 이젠 삶의 목적을 언제나 주님께 두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수동적인 자리에서 더욱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리로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